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반이 그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드림교회와 민들레 교회가 한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연합의 자리가 참으로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복된 자리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이 자리에 사실 10년 만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처음이잖아요. 사실 아시는 분들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법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전에 분리개척할 때 아시는 얼굴들 외에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서로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다르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시고 그러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걷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주로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내디디면 된다. 시속 한 500km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수통을 여러 개 두고는 무리를 걷는 사진 이러면서 그걸 밟고 올라서 있어요. 참 어지간히 무리를 많이 걷고 싶었던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연합 예배에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으셨다. 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사인,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은 가리키는 게 있다. 가리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이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함께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전제로 좀 깔고 가야 할 것이 고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무대이다. 오병이어 표적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24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져 있는 적어도 뭐 1, 2km 이상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난 물결이 제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주님이 행하실 때가 이미 여러분께서 앞에 말씀을 보시면 날이 어두울 때, 날이 저물어 갈 때였다라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오병이어 후에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쯤이라면 어둠이 이미 밀려와가지고 이 바다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캄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제자들이 이 큰 바람 때문에 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파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쉽지가 않았다. 고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로 나온 게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배 타고 바다로 나온 걸까요? 22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누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등떠미셨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이 물결이 오히려 일어나다가도 그냥 가라앉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해서 나왔는데 잔잔하던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별 이상이 없던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지금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찾아오실 때가 밤 4경 무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새벽 서너 시 무렵이에요.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순종해서 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이 파도에 갇혀가지고는 오도 가도 못하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순조롭게 풀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냐고요? 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보셨습니까? 진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니까 너무 이쁜 짓 하니까 고난 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던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이 죄악 세상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서 겪는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고난이 쉽지 않죠. 이러시면 그 머지않아 입신의 경지에 이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난이 쉬운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고난 그러면 전부 내 머리 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도록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피해버리고 싶은 인생 경험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인내로 잘 통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따라 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고난의 물결을 거쳐간 후에 겪는 유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어떤 고백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난의 물결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한층 믿음이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풀무속에 우리를 던져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요셉 역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떨어지는 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서서 천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왕궁에서 호사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잠시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올 때에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자라고 주님 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자막이 뜨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하기 쉬워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따라 합시다.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감사하고 저 잘하게 만들 기회 주시는 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칠흑같이 캄캄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들 알아서 잘 헤쳐나가 봐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이 고난의 현장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미안하다, 니들이 이런 고생하고 있는 줄 몰랐어. 아, 진짜 미안해. 니들 등 떠밀어가지고 바다로 내보냈더니 이런 고생을, 요즘 젊은이들 말로요, 멍멍이 고생을 하고 있었네. 진짜 미안.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눈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고난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그냥 새하얗게 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에도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그냥 죽어서 활동 멈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 진짜 고난은 죄잖아요. 사망이 진짜 큰 인생의 고난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고난이 올 때에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내 고난을 이기고 정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좀 보셔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이야,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까? 성경을 보시면서요,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궁금함이 생기게 하실 때마다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멋있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멋있게 보이려고 무리를 걸으셨다면 주님 실패하셨어요. 무리로 걸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난리 났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아니, 여러분 제자들 이해돼요 사실. 제자들이 이상하다 하시면 안 돼요. 지척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둠이 지금 바다에 드리워져 있어요. 새벽 3, 4시경이에요. 파도가 높게 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형상이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 우리가 저 예수님 영화 보면 옷도 또 흰색이잖아요.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놀라 자빠질 노릇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돼요. 멋있게 보이려고 오셨다면 유령이라는 오해를 받으시면서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멋있게 보이려고 오셨다면 머리를 휘날리며 날아서 슈퍼맨처럼 오시든지 아니면 그 과거에 그 뭐 통신사 광고 보니까 와프 이러니까 갑자기 뿅 나타나대요. 알고 있는 세대들이 공간이동, 순간이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죠. 그런데 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아, 제가 주님이었으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아, 저것들이 나보고 귀신이라고. 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뭐죠? 물결이죠. 바람 때문에 일어난 물결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 무엇을 밟고 오시는 겁니까? 물결을 밟고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던 그 물결,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이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놓아버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주고 있던 그 물결, 그 물결을 주님이 밟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물결을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밟는다, 어떤 것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의 이미지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쪽이 진 쪽을 왕을 이야기해 보면 이긴 왕이 진 왕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는요 보좌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 그 진 왕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발판으로 삼아버려요. 내가 이겼다 정복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들을 여호수아가 물리치고 난 후에 그 사로잡은 왕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 군장들 불러가지고 이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겼다, 정복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던 그 문제를 주님이 밟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내 문제를 밟고 정복하신 그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물결인데 내 문제하고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돈 문제예요. 당장 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도가 나요. 자녀가요 속을 썩여도 너무 썩여가지고 내 배에서 나오는 자식이 맞나. 건강이 무너져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인데 과연 주님이 이러한 문제도 밟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밟으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밟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저 마귀까지도 예수님의 발 아래 정복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의 크기보다도 그 문제를 밟고 계시는 주님, 고난의 물결을 밟으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문제를 밟고 나의 문제를 이기셨다. 이 주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시키시기보다 고난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가 달라져도 이제는 대처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와도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와버려요. 대처를 못해요. 또 새로 와요 문제가. 낯설어요. 당연하죠. 주님이 뭐 똑같은 문제만 뭐 쉬운 문제만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잘하게 하시려고 다양하게 주시는데 문제를. 우리는 그걸 푸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푸는 법은 주님께 눈을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문제를 밟고 계신다. 정복하신 분이시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내가 경배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발로 밟으시는 정복자, 승리자라는 것 보는 것도 참 믿음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큰 물에 대해서 아주 검푸른 이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나 깊은 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가 그들의 생각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깊은 이 검푸른 물 밑에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라합, 이사야를 읽어보시면요 라합 또는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큰 용을 가리켜요. 이 용이 물 밑에 있으면서 자기가 진노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배가 지나갈 때 그 배에 그 사람이 타고 있다 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사람을 죽인다. 이게 고대 근동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물 하면, 큰 물 하면 혼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버리는 혼돈, 이게 물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물 하면 굉장히 사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큰 물이 엄멀치 못한다. 이 물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아니요. 혼돈의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런 고대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 큰 물에 대해서 그것도 바다에 대해서 정복해 버리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언제일까요? 이걸 여러분께서 마치시면 오늘 저 수준 있는 성도님으로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오, 드비앙? 이야, 이렇게 참 수준이 있어요. 잘 배웠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저 검푸른 물결을 밟아 정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홍해를 갈라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큰 물을 정복하신 역사가 바로 홍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특히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으로 종종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9절 10절 자막이 안 되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아래 큰 용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용을 죽여버리시는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홍해를 바탕으로 해서, 홍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고 잔잔케 할 수 있는, 바다를 갈라 그 밑에 실존하지 않지만 실존한다 할지라도 저 라합, 저 리워야단을 죽여버리실 수 있는 전능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무엇을 그 발 아래 두고 계십니까? 바다를. 누구시라는 겁니까? 구약의 여호와시구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영광이 가려져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목수. 그런데 그분이 물을 밟고 계십니다. 바다를 정복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시면서 정복하셨던, 요단강을 갈라버리시면서 정복하셨던 그분이 지금 육체로 오셔서 갈릴리 호수를 밟고 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왜 하필 이 이미지일까요? 홍해를 가르실 때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야말로 진정한 구원자, 그 어떠한 세력도 당신의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는, 원수를, 사망권세를 정복해버리고 만물을 호령하시면서 그 발 아래 두시면서 구원하시는 전능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내 문제 해결 빨리 안 해 주시면 생각 좀 해볼게요. 한 달만 좀 교회를 쉬고 해결을 안 되면 제가 좀 삐져가지고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오랜만에 한번 좀 상스럽게 이따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한번. 원래 제가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하면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야 돼요. 이렇게 나가죠. 경배로 나가야 돼요. 그분을 예배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 좋으신 분 뭐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며 경배로 나를 이끌어주시니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경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귀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용해 먹어도 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팔 비틀어 가지고 들어줄래요 말래요? 협박할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그분 앞에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을 통해서 자 전제 고난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무대입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렵지만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주님 알려주실까 이걸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주님 첫 번째로는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문제를 이미 그 발로 밟고 계시는 승리자이시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경배해야 할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음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